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나이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러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꼭 들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이 몸된 교회를 섬긴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 그리고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해를 많이 준 요압은 백발로 편안히 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시므이는 피난길에 저주까지 한 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백발로 피를 흘려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자연사하지 말도록 내가 죽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형제처럼 대해주어라. 내가 피난길에 도와준 사람이다. 바르실레는 누굽니까? 그분은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었길래 다윗이 유언까지 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자손들을 너의 식구처럼 대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혁명 통해서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일찍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도망을 가서 마하나임까지 갔는데 다윗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고 왔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때에 이 바르실레는 배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고맙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좀 은혜를 갚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나도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할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이제 정말 내 생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음식의 맛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노래하는 자의 노래소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 배웅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베푼 도움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의 이분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아름다워요. 명예도 욕심도 없이 그냥 단순히 섬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이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아름답게 살다 갈까? 이 주어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은 생애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살까?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자를 섬긴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온 사람입니다. 너무 갑자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양식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피난 생활을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피난을 대구로 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은 배고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구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먹을 거 있었는데 피난 온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끼를 사과 하나로 때운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도 아니고 수백 명이 함께한 사람인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이 피난 온 다윗을 섬긴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피난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그 간 체인지하는 거 그 떡을 줬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사울왕이 제사장 세마포 입은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녀 아이까지, 심지어는 제사장에 속한 소나 나귀 양까지 다 죽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실은 다윗도 알고 바르실레도 아는 사건입니다. 이 위험한 때에 돕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섬긴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도움은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지도자를 도와야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은, 세상 사람들의 그 도네이션은 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왕의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조금은 짐작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에 침례교회 부흥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란체스카 오 목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같이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그 식당에서 남은 음식들, 반찬들을 다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싸갑니까?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하고 하와이에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프란체스키 여사가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여자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프란체스카 오 목사라고 이름을 개명했다는 거예요. 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나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미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주를 위해서, 또 우리 참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등록금을 못 낸 이후 계속해서 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이 고학을 했는데 그 유덕석 원사님이라고 자기의 세 자녀를 저를 가정교사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저는 종해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 가정교사를 둔다면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다니는 사람들을 두는 거지 어떻게 뭐 저 사당동에 있는 종해신학대학 학생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를 만나서,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난 그걸 원하는 것보다는 전도사님의 신앙,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도록 그저 기도해 주시면서 그것만 난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건 하나님께 있지 세상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를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정교사로 쓰면서 저에게 이렇게 학비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LA에 계시는데 아들이 장로님인데 그 자녀들, 손자들이 그 나이 많으신 분 좀 휠체어 타시는데 제가 LA 가서 인사를 했는데 양로원에 안 보내고 얼마나 아들과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공경하는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18장에 와서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냥 거들거리거나 교만하면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섬긴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교회에서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것을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들이 뭘 섬깁니까?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입장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섬기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6세기 성자 베네딕트는 중세에 가장 유명한 수도사인데, 그는 3년 동안 동굴에서 살다가 결국 베네딕트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수도원에 그 표가 있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는 누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섬기자.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섬기자, 그것을 붙이고 그렇게 수도원을 경영했습니다. 주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산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섬기세요. 많이 섬기세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집례했는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나. 정말 많이 섬긴 사람들은 교인들이 다 울어요.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그냥 교회에다가 어려움을 주고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이 죽으면요 장례식도 안 와요. 사람들이 와도 말이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잘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참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할 때, 은혜를 보답한다 할 때, 다윗은 자신을 공개해 준 바르실레에게 다시 되갚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 초청에 응했을 겁니다. 가자. 그런데 바르실레는 내 나이 80입니다. 나는 얼마 세상에 살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분간할 능력도 없습니다. 음식의 맛도 없습니다. 이 늙은이가 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 곁에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참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르실레의 말씀에서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한마디로 만족하게 산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욕심이나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삶의 현장, 여기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더 이상 뭐가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 욕심을 가지면 추해 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세계적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위치가 남들의 비교함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여러분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다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이면 됐구나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제가 우리 섬겼던 영생장로교회도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사는 사람이 아무개 하면 와 성공한 사람이다. 정말 그 기업도 여러 개예요. 자기 말 맞다나 은퇴 후에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뭐 다 하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많고 집도 큰 거 가졌는데 그냥 그만하면 되는데 뭘 욕심을 부리느라고 그거 다 팔고 자기 집 다 은행에 내갖고 아주 필라델피아에 큰 용광로 공장을 세우면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겠어요. 아휴, 그런데 그냥 중국이 값싼 물건, 완제품을 그냥 뭐 우리 집사님이 만든 것보다 절반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 손 들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야,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선교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해갖고 그 좋은 집도 다 날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하늘보다 높아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만하면 되는데 더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고. 저는 얼마 전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TV를 보면서 사실 이명박 씨가 그 한직에 있을 때 영생교회 와서 간증도 하면서 한 주일을 저와 같이 보냈어요. 이렇게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한 주일 지나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요, 장로님에게 앉으세요. 장로님은 이 나라 대통령이 돼야 돼,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대통령으로 세워달라고. 제 방에서. 그래도 얼마 있더니 서울시장이 돼요.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대통령이 됐어요. 아, 지금 내가 후회해요. 그때 왜 내가 기도했던가. 그냥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재산이 350억이나 넘는 돈이 있는데 뭘 그렇게 명예를 가진다고. 그러다가 결국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35절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누를 끼치겠습니까? 자기의 자리,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의 위치가 있고 권사님의 위치가 있고 집사님의 위치가 있는데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목회 누를 껴치선 안 돼. 누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정신적 괴로움과 물질적 손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이나 미국의 여러 교회, 많은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막 저를 보고 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아무개 장로가 권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 눈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이 대우를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어찌하여 내가 내 주왕께 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배려 깊은 사랑의 말씀이고 그의 말이 겸손히 묻어 있어요. 속내 깊은 사랑의 고백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에게 누를 끼쳤으면 안 돼. 특별히 목사님에게 누를 끼쳤으면 안 돼. 내가 내 자신의 자리를 알고 내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세월 앞에 용사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에 양로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80년 미국에 왔을 때 참 이름만 되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절 보고 아, 그 사람은 그냥 돈을 억수하게 받은 밀리언을 하면서 백만장자라 얘기를 해. 그런데 다 나이가 되니까 또 그분도 거기 와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영어를 참 잘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그냥 막 미국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부럽더라고 저는. 그런데요 그분도 거기 와 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 그렇게 잘하던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난 영어를 안 배웁니다. 어차피 다 나이가 들면 똑같아지니까 다 똑같아져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왕에게 저는 이제 부모 곁에 있다가 죽겠습니다. 내 나이에 뭘 좋다고 명예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까? 나는 그저 부모님 곁에 묘에다가 거기 다 죽겠습니다. 예.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30여 년 동안 주치의로서 패밀리 닥터로서 저를 치료해 주신 윤두한 박사님, 정말 저를 알뜰살뜰하게 도와줬어요. 은퇴하고는 메릴랜드 따님 곁에 가서 살기 위해서 갔어요. 제가 2019년도 재작년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두 노인네가 앉아서 눈물로 저를 맞이해 줬어요. 장로님 고맙다고 이렇게 30여 년 이상 저를 치료해 주고, 제가 지금 나온 책들 중에서도 정말 그 책 자기가 다 지불하면서 책값도 내주시고, 아,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어른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장로님 내부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전하고 끝내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아멘, 이제입니까? 가겠습니다. 준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제가 이렇게 참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은 나는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라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이제입니까? 가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얘기가 내 머리에 내리 속에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난 과연 죽을 준비가 돼 있나? 가만히 생각해봐도 난 그거 안 돼 있어요.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도 막상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살 준비는 돼 있어도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래 나도 70이 넘었는데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면서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가 간암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하루 딱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아, 이제 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나는 뭐 절대 방사선이나 항암치료 전에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염려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제가 암이라는 얘기 듣고 열흘 안에 그냥 수술 다 끝내고 말았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자녀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패밀리 닥터가 암 전문의를 보냈길래 거기 가서 묻다가 그분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 지금 외과 의사가 뉴욕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에 외과 의사가 왔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만나보겠습니다. 그분에게 뭐 자기 생각에 90%는 안 같은데 그 수술하는 방법 뭐 조직 검사하는 것보다 수술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합시다. 빨리 좀 해주세요. 아이 닥터가 놀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아 뭘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비서한테 뭐 얘기하더니 5월 6월 뭐 그래. 아 내가 플리즈 좀 빨리 해달라.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비서한테 얘기를 하고 그냥 3월에 했잖아요. 끝나자마자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병실이 차단됐어요.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요 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닥칠지 몰라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요 겁이 없어지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암이라 할 때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정하고 사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더 두실 거라고 난 믿어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6개월이라는 선언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도와준 것도 없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 6개월을 어떻게 살 거냐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남을 도와주기 시작해. 그저 자신의 재물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하여튼 줄 수 있는 거 다 나눠줘.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꾸 살수록 건강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다. 6개월임 이제 4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남았는데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하고 다 MRI 다 찍었더니 암이 없어졌어. 그리고는 닥터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오진이라는 게 오진. 네? 오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후회하지 않아요? 그 다 주고 말이야. 다 줬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 제가 후암제일교회 2대 담임이었습니다. 1대 담임인 이학인 목사님 그분이 개척하고 22년 섬기다가 LA로 오셨어요. 그분을 82세인가 제가 LA에서 만났어요. 이 목사 내 잘못한 건 많지 용서해 주세요.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한 거라니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를 후임자로 삼아주시고 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말.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날 용서해 줘요. 나는 기억 못하지만 이 목사는 기억할 거 있을 거야. 자꾸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목사님. 이 목사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 깨끗이 살다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면 되겠어? 그러면서 다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분이요 104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마지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 정신이 아주 돌렸대. 영어 문장을 외우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기를 죽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에 반란군이 진압되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는 배웅을 하고 그리고 왕이 함께 가자, 함께 가서 나 은혜 좀 갚게 해달라 할 때 왕이요 내 대신 내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김함을 왕이 데리고 가십시오. 이거는 바르실레가 내 대신 왕이 내 아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왕을 섬기게 해달라.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 왕을 더 섬길 수 없으니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바르실레 아들을 김함을 도와주고 같이 생활하면서 아들에게까지 유언하기를 아들아 김함을 너희 형제처럼 같이 밥에서 먹어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레미야 4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요한안과 함께하는 군대 장관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 여관에 머물렀더라. 요 게롯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함의 소유인 여관에 머물렀어요. 바르실레 아들 김함은 왕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땅을 주어서 큰 여관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김함의 여관에서 출생했다. 오늘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바로 김함의 여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산 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엘세바 제단을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는 천막에 살았어요. 그러나 제단만은 돌로 견고하게 쌓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한 집은요 언젠가는 남이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성과 눈물과 희생으로 세운 제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제단은 돌로 쌓았기 때문에 이삭이 너무 힘들어서 그 제단에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목회하고 또 한교회에서 개척하고 35년 지나면서 제가 다 봤잖아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면서 정말 교회 건축을 해서 자기 집을 바치고 저 결혼 반지를 바치고 그렇게 힘들게 섬겼던 그 자녀들이 지금 다 복을 받았어요. 나 이거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이건 뭐 제 이론이 아니고 뭐 들어서가 아니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남이 봐도 돈도 많고 뭐 의사고 뭐 아이고 정말 그 시절에 말이죠. 아유, 그런 사람들 건축을 해서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섬긴 거 없어요. 자녀들이요 지금 다 어렵고 지금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참 우리 자녀들만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 정할 텐데요, 성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은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면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바르실레처럼 정말 아름답게 살길 원해요.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좀 힘을 돋궈주고 이민생활 이 팬데믹으로 힘든 때 그저 전화라도 위로해주고 또 내가 좀 뭐 있으면 이렇게 좀 더 나눠주고. 저는요 은퇴하고 제가 하고 싶은 소원은 힘든 목사님들 좀 위로해주려. 그래서 가능한 지금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해주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좀 누구를 좀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목회할 때보다도 더 내 자신이 성화의 단계에 오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알고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내가 말할 것을 말하고 행할 것은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부르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에는 가고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어진 남은 생애를 살아갈까 바르실레를 통해서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 자리를 알아서 결코 나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웃에게도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이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재림신앙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 어느 때라도 주께서 오시면 맞이할 것이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난 가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실레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그 아들 기마미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니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한 주의 사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사오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속한 시간 내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